자, 오늘 말씀은 정말 다윗이 비통한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난 중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다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표제를 꼭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표제를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럼 이 탄식이 나올 수 있는 이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2절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그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14장, 15장, 16장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17장까지를. 18장에서는 이 압살롬이 죽거든요. 그런데 그 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구나.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번에 보면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내용의 의미를 알려고 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이 시를 짓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이렇게 받을 때가 가장 아마 행복하게 될 거예요. 예. 저는 그 뭐입니까? 지금 하도 유명하게 뛰고 있는 미스터 트로트 있죠. 거기에 그 7명이 나오는데 가끔 제가 잘 봅니다. 그럼 참 잘합니다. 그 사람이 잘한데 또 시기적으로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의 이 교제가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보니까 그 유행가를 통해서 치유를 하더라고요. 치유를. 많은 사람들이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그 임영웅이를 내가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그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가사의 내용을 충분하게 알고 이 작곡을 하는 자의 그 감정이 어떤가를 깊이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노래할 때는 아주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그 감성이 있는데 이 앞전에 보니까 또 뭐 탤런트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픽업을 하대요. 근데 그때의 배역이 뭘 맡았냐면 예 대답 하나 한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여러 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임영웅이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한마디로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 한마디의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지만은 당신이 목사가 되었으면 기가 막힌 목사가 되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유행가 가수도 그 가사 내용을 완벽하게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단어 하나의 감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이 목사는 도대체 뭐입니까 이거야? 내가 정말로 이 말씀 안에서 다윗이 느끼는 이 감정이 내가 느껴지냐? 솔직히 저는 그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설교가 설명하는 것, 해석하는 것에 불과했지 그 깊은 감정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마음의 작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 내가 설교를 뭐 잘하고 못하고 뼈대 그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감정, 이것을 내가 충분하게 내 것이 좀 되게 해야겠다. 예. 그래, 내 삶이 주님 앞에서 더 풍성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말씀을 받아보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이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 이 배경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 압살롬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 같아요. 자기 동생 때문에, 다말 때문에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피해가가지고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이제 요압 장군을 돌아오게 함으로 인해서 돌아오게 왕의 허락을 받고, 근데 돌아와가지고 2년 동안을 왕이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제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청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차라리 거기다 왜 놔두지 나를 불렀냐, 왕을 대면하게 해주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한테 내가 죽을란다 그래 봅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잘생긴 압살롬, 압살롬만 잘생긴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잘생긴 사람이 그 속에 악이 가득하구나. 그러고는 바로 14장에서 이제 불러오니까 왕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때 예, 왕이 가서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요압이 이제 예? 압살롬 불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랑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기스를 했어요.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그런데 15장 1절에서 보면은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원이 있어서 이제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번 지금 같으면 재판을 받으려고 그 오게 되지요. 그렇게 오게 되면 그 오는 사람마다 다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떤 일로 해서 오십니까? 그럼 내가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해서 억울해서 왔습니다. 그럼 당신의 말은 다 맞소 그럽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은 맞는데 당신의 말을 듣고 재판을 옳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소. 왕이 그런 사람을 안 세웠소. 완전히 아버지 왕을 흐르내려버립니다. 예,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내가 재판장이 되게 되면은 당신들의 이 억울한 일들을 다 해결해 준 의로운 재판장으로 내가 서겠소. 그러면 왕의 아들이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럼 감사해서 그 앞에 이제 오게 되면은 그가 그에게 이 기스를 해줍니다. 입을 맞춰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예, 마음을 훔쳐버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하지요. 이제 4년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고 1년 동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년 되었을 때 아바마마 저를 헤브론으로 보내주십시오. 왜 그러냐? 제가 사실은 피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였습니다. 무슨 서원이냐?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으니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보내줄 때에 그때에 뭐냐? 각 지파에다가 다 자기의 사람을 심어놔요. 심어가지고 소리가 나게 되면은 헤브론에서 압살롬 왕이 됐다고 외쳐라. 그러면서 200명을 데리고 내려가는데 200명이 왜 따라가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가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누구를 오라고 그러느냐, 다윗 곁에서 모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최고의 두뇌요, 다윗으로 하여금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모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도벨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반역의 때가 되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돌아가 버리냐면 전부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2절을 보면은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는 일을, 한마디로 전체 모든 분위기를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악한 짓을 하는 그 악한 자들은 꼭 일을 하더라고요. 민수기 16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반역을 하지 않아요. 그게 모세의 사촌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250명의 지휘관들을 다 꼬대가지고 자기의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미 끝나버린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령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15장 13절은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나이다. 이럴 때 다윗은 이제 압니다. 우리가 도망가자. 기가 막혀. 우리가 도망가자.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라고 떠나서 울면서 사실은 맨발로 걸어갔던 모습들을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이 다윗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장 3편 1절과 2절에서는 그들이 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런데 여호와여, 여기서 여호와여, 1절에서도 여호와여, 3절에서도 여호와여, 7절에서도 여호와여, 8절에서 여호와께 구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주 담백하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리고 그 많은 대적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는 그만 다윗 너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끝나버린 일입니다. 누가 봐도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의 자리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런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네? 자기 옆에서 모사노를 했던 자까지도 다 압살롬에 가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키워내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그 외로움과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인 다윗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많은 사람인데 단 하나 일대 수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에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과거에 다윗은 자기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 자신의 초라함과 별 볼 일 없는 상황이지만 내 앞에 선 그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세워줬던 이 하나님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지금 바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맞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 말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걸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그 갈날 속에서 보호해 줘가지고 왕까지 되게 만들었지 않아요? 목동으로 있는 그를 불러내가지고 왕의 자리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호해 줬지 않아요?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오늘도 제가 우산을 쓰고 나올 때 억수로 비가 옵니다. 그 억수로 떨어지는 그 비가 우산이 없다면 그놈을 내가 다 맞아야 되는데 우산 쓰고 오면서 이 다윗을 생각해 본 거예요. 수많은 대적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고 너는 이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이미 너는 끝난 자다 하고 비웃어버린 거예요. 그 비웃음과 조소가 다 똑같은 말로 공격해서 올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외로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곧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질그릇에 내가 보화를 가졌다. 그러니까 내가 우겨싸임을 당해서 쌓이지 않는다. 예. 네.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호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와 함께 죽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예. 갈라디아 2장 2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주인이 주님으로 딱 자리를 잡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다윗 역시나 내 주인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나의 보호자 되시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시다. 그 말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하냐는 다 나하고 옆에만 있어도 내가 영광이죠. 내 이름만 불러줘도 영광이죠. 알아준다 이거예요. 함께 계셔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머리를 드는 자이다. 1절 2절에서 보게 되면은 고개를 푹 숙이고 밥 한 숟갈도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목을 딱 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입니까? 대적 앞에서 당당하게 서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신분의 회복을 시켜주신 이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시편 23편을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랬습니다. 당당하게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고개를 들게 하신 그 하나님, 이것을 탁 마음속에 가져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는 뭐입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냐면은 다윗이 그렇게 떠나게 될 때에 법궤를 메고 이제 다윗을 따라오려고 나왔었습니다. 사독이. 그러니까 사독에게 뭐라냐? 법궤를 다시 메고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내가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운다. 바라보라 이거예요.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막 그냥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 나쁜 놈, 이 도둑놈하고 막 외치면서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할 때 그때 장군이 옆에서 있다가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때 뭐라,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저주하게 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현장, 이 저주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나를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때요? 자기 자신이 홀로 이렇게 있을 때 잠잠히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그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온 거예요. 그 사독에게 들어가시도록 했던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광야 속에서 홀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어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찾은 거예요. 그 5절에 그러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상황에 잠을 자겠습니까? 이후의 시간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상황에 어떻게 잠이 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를 행복하게 생각했어야 됩니다. 정말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때의 그 믿음이 그 가슴 속에 완전하게 충만합니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외롭고 힘들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때요? 그 주님과의 온전한 그 믿음이 그 가슴 속에서 확립이 되고 더 그거의 믿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 이런 것입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이런 일이 없었냐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다윗에게는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아도니아가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이제는 내가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란을 또 일으켰는데 그때는 뭐입니까? 요압 장군이 그쪽으로 가버리고요. 제사장 이 합세해가지고 이 아도니아를 도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자리 가는 때까지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이냐? 누구든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메시지를 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럴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고 두 번째 대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다 했을 때 그 구원이 이건 뭐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비굴하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구원시켜 주시는 그 영혼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대지에서는 뭐였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은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신 그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가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겠다 하면서 찬양했던 내용이다 하듯이 이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그 이후에 들어서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는 뭐입니까? 천만이니 애워싸 친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은 가장 외롭고 고독할 때 든든한 신앙이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신앙이 든든한 거이지 주위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신앙이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다 해서 우리가 우리 사람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해야 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살아고 사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아주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내가 고독하게 혼자 서 봐야만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이 보여주고 힘이 보여주고 물질이 보여주고 명예가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쓸 수 있잖아요. 아들 이름도 쓸 수가 있고 거기 자기의 완전하게 옆에서 모든 것을 도와줬던 그 사람의 이름도 쓸 수 있고 철저하게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지만 아무것도 그걸 나타내지 않고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는 거예요. 예. 누구 이름을 하지 않은 것은 그건 뭐냐? 너도 똑같은 이런 어려움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럴 때 살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이지요. 그러면서 뭐였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꺾으실 것이다 그 말이 아니고 꺾으셨나이다. 이미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미래에 이렇게 하나님 해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게 아니요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귀한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합쳐서 저거는 이미 끝났다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되 바로 여기에서 뭐예요? 2절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다고 말이에요. 악인의 뼈를 꺾으셨다고 말이에요. 뺨을 때렸다고 말은 뭐예요? 부끄러움을 줘버렸다고 말이에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지만 진짜 부끄러움은 그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이미 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말이에요? 악인의 이를 꺾어버렸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래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이 호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어떠한 능력과 권세도 다 꺾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앙인의 멋진 모습을 보이죠. 우리 하나님께 일어나서 구원시켜달라고 그러면서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앞에 있는 악인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이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구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구원의 확신은 함께 하신 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